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중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이곳에 또 세계 각처에서 생예 및 방송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의 친구 되시고 또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니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 참 기쁩니다.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하는 은혜로운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예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기쁘시죠?
아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평안하고 기쁨과 행복의 물결이 넘쳐 흐를 것 같습니다. 다음에 부르실 찬송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하는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속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푸른 초록색으로 입히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신 것을 상징해 주시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마음을 주 앞에 묶고 바치지 않으나 주님의 산 증인들이 있으며 주님의 백성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교회를 굽어 살피시고 진실된 주의 백성들을 하감하사 오늘도 저희의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서신 채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저희가 정말 가치 없지만 이 크신 은혜를 생각하여 저희가 매 순간 우리가 살아나갈 때 아버지의 율법을 높이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삶으로 진정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존경해야 될 분으로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가 저에게 정말 큽니다. 이 귀중한 말씀들이 오늘 발하여지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저희 귀전을 울릴 때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에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들이 있는 그들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정말 알곡이 익어가는 그런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정말로 저희들의 마음이 예수님과 합하여져서 이겨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방송을 인터넷을 통하여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또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충만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좀 한 가지 이상한 예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우리가 상투적으로 사용해왔고 또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한번 짚어서 생각을 하고 지나가야 할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지나가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노란 옷을 검은 물감에 적셔서 빨면 무슨 색깔이 됩니까? 검은 색깔이 됩니다. 그렇죠? 또 베이지 색깔의 옷을 빨간 물감에 담궈서 빨면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 빨간 색깔이 나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까? 그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왜 우리의 옷을 피에 빨았는데 하얀 흰옷이 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그런 용어 같지만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짚고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더 많이 생각하고 진리로 가까이 오라고 계획하신 그 섭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여러분 이것은 14만 4천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은 삽입구장입니다. 왜 삽입구장이라고 하는가? 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아, 7에 대한 예언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일곱 교회가 있고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우레가 있고 일곱 재앙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 가운데서 사실은 그 예언적으로 가장 많이 설명해 주신 것들이 바로 일곱 교회들과 일곱 인들과 일곱 나팔들입니다. 일곱 교회는 이 초대교회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일곱 그리스도 교회 시대들 가운데서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일곱인은 그 같은 동일곱 시대를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 영적인 특징과 또한 밖에서 교회에게 압력을 주는 일 때문에 교회에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단 말입니다. 인을 치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일곱 인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일곱 나팔은 교회 밖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곱 그 시대들 동안에 투쟁들과 전쟁들과 큰 사건들을 미리 예언해 주신 것이 일곱 나팔입니다. 그런데 이 7장은 말이죠. 일곱 인 가운데서 여섯 번째 인이 끝나고 나서 일곱 번째 인에 넘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중간에 삽입해서 끼워 놓아 주셨습니다. 왜? 그것은 이제 여섯 번째 인의 맨 마지막에 질문한 그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섯째 인을 주님께서 떼시고 그 맨 마지막에 어떤 질문으로 그 여섯째 인이 끝납니까? 그것은 누가 그들의 진노의 날에 그들의 진노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 세상의 죄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심판이 끝났습니다. 중보가 끝났습니다. 이젠 주님께서 죄인들을 사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지만 이제는 구속주로서 대속하신 자들을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늘의 궁창이 타서 없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가 버리고 악인들이 산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 머리에 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라고 소리치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달별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여섯째 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곱 교회 시대 맨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그 교회가 어떠한 징조의 일련의 징조의 사건들을 볼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다음에 끝에 이렇게 질문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누가 누가 이 진노의 날에 능히 서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이 인류들 모두가 각 개인이 심각하게 마음속에 생각하며 답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에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린 양이 진노를 부려봐야 얼마나 부리겠습니까? 어린 양, 참 그 가냘프게 생기고 정말 조금만 꽉 쥐어도 죽을 것 같은 그 순진하고 정말 그 연약하게 생긴 하얀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무슨 얼굴을 어떻게 했길래 진노의 날입니까?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무섭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 마귀가 퍼뜨려 놓은 잘못된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위로받고 살 수 있도록 교리를 만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 어린 양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어린 양이 무슨 얼굴을 찡그려서 어떻게 했길래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두렵습니까? 그것은 마음 가운데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린 양의 재림이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1800년도 중반에 미국과 유럽과 아프리카와 남미, 심지어 세계 전체에서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예수 재림에 대한 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두 패로 나눠졌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은 두 무리로 갈라졌습니다. 한 사람들은 그 기회를 받아들이고 정말 기뻐하며 회개하면서 그날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자들이 있었을 뿐더러, 아니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극단이다, 광신이다, 날짜를 정한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당시에 이런 재림 운동에 참석했던 자들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다 기쁘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에 대한 그 운동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속히 오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대로 그들은 그것을 반대하였다. 그리고 핍박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출교하였다. 이런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무엇이냐면 마음속에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해결한 경험이 아직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로 태우려고 의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누가 감히 그 어린 양의 진노 날에 설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일곱 번째 인으로 지나가기 바로 전에 잠깐 한 장, 요한계시록 이 중요한 계시록 가운데서 한 장을 할애해서 삽입구장을 만들어서 바로 이러한 자들이 그때 산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기에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다시 읽읍시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말씀의 제목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냐. 이 옷은 우리의 옷감 옷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품성의 옷인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니 저희가 이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여기에 이들은 말이죠,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 앞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할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 어떤 사람들,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서 하얗게 만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있는 곳에 오셔서 같이 장막을 치고 사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초청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시고 사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 땅으로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장막을 치고 이 세상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영원히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신다, 텐트를 치신단 말입니다. 같이 거처를 만드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 어떤 영어 성경에는 put a tent 그랬어요. 진짜 텐트를 치신다, 그렇게 성경이 번역을 했어요. 그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와서서 나 너희와 함께 살고 싶은데 하고 텐트를 가져오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것도 어떤 성경 번역에는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 곁에서 텐트를 치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또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텐트를 치시고 장막을 치시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함께 사실 때 우리 인간의 형상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겉의 형상만 쓰고 속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조금 애매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을 때 인간의 겉모양은 쓰셨지만은 예수님 속에 있던 분은 완전히 100%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꽤 많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님은 겉이나 속이나 100% 인간이었다,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풀기는 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문제 때문에 많은 학파들이 생겼고 많은 교파가 생겼고 많은 이 기독교의 전쟁이 있어온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와서 9개월 동안 있었죠. 예수님께서 9개월 동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냥 딱 뛰어내려와서 점프해서 내려와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왔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실 길이 있었을 것이에요.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말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너무 억장이 막히고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 심해서 심장이 터져서 그만 즉사하시고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태여 십자가에 가셔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조그만 아메바 세포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것은 창조를 믿음으로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가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는 드러낸 증거들을 봄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터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실험실에 가서 우리가 실험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참 멀리 우주를 바라볼 때 그 수많은 별들과 또 수많은 성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상상을 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요즘에 이런 전자 망원경을 통해서 계속 사진을 찍는데 이 사진이 너무 머니까 말이죠. 어떻게 찍냐면 한 장 한 장 찍어요. 색깔도 한 장 한 장 찍어서 오래 찍은 다음에 그것을 합성해서 그 먼 곳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천문학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어떤 곳에 가보면 이 별들을 생산해내는 운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항성들이 있느냐? 예? 항성들이 있는 별들이 많은 곳에서 어떤 별들을 생산해낸대요.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예? 또 사진을 정확하게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 골딜락 플래닛을 해서 우리 이 지구처럼 공기가 있고 물이 있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항성들이 또 어디에 있다? 그것도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어떻게 알아요? 가봤어요? 실험해봤어요? 여러분, 여행 가는데만 뭐 365광년 가다가 시작도 못하고 늙어 죽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과학이래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오묘하신 신비를 다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신도 예수께서 100%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주님의 백성들의 그 성품과 그들의 모범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기가 막힌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 되어 오실 때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어로 하나님의 prerogative 하나님의 그 권한을 다 옷처럼 접어두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외롭고 슬프고 고통당하는 분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요? 완전히 100% 인간이 되심 알았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죽음이 가능합니까? 예수의 마음, 그래서 말이죠. 사람들이 또 하나 만들어냅니다. 아, 그렇지만 예수의 마음만큼은 100% 하나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가서 얘기할 때 아니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해봤습니까? 예수님 저처럼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예수님도 모릅니다. 저처럼 시험받고 저처럼 시험당하며 이 세상에 살아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하기 위해서 이 큰 천사를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억의 인구가 있다면 그럼 100억의 천사를 보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이 그 구속이 그렇게 간단하게 대속하는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주셨는데 마음도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 연약성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도 너희와 똑같은 길을 걷다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도 승리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할 수 있는 것이야. 이런 모본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시지 않고 하나님 율법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사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우린 이 사실은 하늘에 구원받아 올라가도 영원토록 또 묻고 또 묻고 또 연구해야 할 그런 주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이런 사람들 있죠. 똑같은 걸 또 묻고 또 묻고 말이죠. 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또 오늘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묻고 또 묻고 좀 그렇게 답답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또 우리가 알고. 근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다 그러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오묘를 알기 위해서 우린 영원토록 배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저는 영원토록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희생을 알기 위해서 전 영원토록 질문들을 퍼묻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희생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 알고 싶어서 저는 계속해서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노아를 만나면 전 물어볼 것이 있고 바울을 만나면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요셉을 만나면 전 꼭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어떤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제 마음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시고 사시겠다. 근데 어떤 자들과 함께 사시는가?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서 하얗게 만든 자들과만 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자들은 분명한데 그들이 옷을 희게 빤 자들입니다. 세탁비누가 아니라 예? 어떤 뭐 기가 막힌 그런 물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어서 하얗게 된 성품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의도와 소원들이 하얗습니다. 깨끗하고 순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해요. 여러분, 이 대목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안에 의인들이 타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얀 보좌 위에 들리워서 계시고 그 주위에 천천만만 천사가 크게 옹위하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것을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아름답다고 표현했어요. 사도 요한은 그것밖에는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을 이 사도 요한은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와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시는데 하나님 말이죠. 한박을 한번 장막을 치신 다음에 거두어서 가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내려오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 사시면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부가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면 또 한참 지나가니까 제가 생략하고 계속하십니다. 자, 피가 어떻게 죄를 씻습니까? 어떻게 피가 죄를 씻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사시고가 아니에요.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의 기록을 지우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권세와 파워와 현재 힘에서 해방하세요. 다시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해방하세요. 여러분, 제가 용서의 파워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하고 달라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는 말과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하는 두 가지 말은 다른 뜻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면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고맙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책감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없고, 또한 우리가 잘못한 그 부족함, 연약성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할 때 그 사함은 그의 죄의 기록과 그가 실수한 것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들이, 그가 범한 죄들이,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때문에 생겨난 모든 부상물들과 모든 잘못된 것들, 그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까지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용서의 파워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들, 기록들을 용서받기 때문에 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속에 그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힘과 또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생긴 죄 습관들이나 연약성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하신다? 피로 하신다. 피로 하신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와 그 약속을 믿으면 죄의 파워에서 우리가 해방돼요. 죄의 파워에서 해방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팔을 벌리시고 아, 내가 심히 괴롭다, 심히 아프다,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하고 천천히 피를 흘리시고 너무 힘드셔서 조용히 천천히 고개를 숙이시고 운명하시니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고 갑자기 고개를 떨구시고 즉사하셨어요. 한 의사는 해석하기를 나는 의사로서 증거하는데 이것은 심장 파열로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형제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로 갑작스럽게 고개를 떨구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는 이제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알기 위해서 이 로마 군병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밑에서 깊이 창으로 찔렀을 때 그때 그 창끝이 예수님의 폐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심장이 파열되어서 고여있던 피가 혈청과 혈구로 갈라졌습니다. 혈구는 빨갛고 혈청은 맑은 물처럼 이렇게 위에 떴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 창이 들어가서 그걸 꿰뚫었을 때 물과 피가 흘렀다고 성경은 적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의사로서 증거합니다. 이것은 심장에 파열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무엇이 제일 괴로웠느냐? 인간들이 너무 악함을 보시고 괴로웠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보시고 괴로우셨습니다. 그리고 더 괴로운 것은 인간이 그런 죄를 지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가슴이 찢어지셨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그러한 상태에서 구원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장이 터지신 이유를 우리가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죠. 예수님은 그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를 견디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서, 베드로전서 2장에 있죠, 24절에 나무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지시고. 아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어떻게 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범죄했을 때 우리가 부모님께 어떤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켰어요. 아니면 들킬 것 같은 분위기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립니까? 그렇죠? 또 막 뒤에 식은땀이 나고, 그렇죠? 어떤 때는 말이죠, 소름이 끼치고, 그렇죠? 심판이 무섭고, 또 매맞을 것 생각하면 무섭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죠?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육체에 어떤 반응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악들을 마치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렇게 죄를 저지른 것처럼, 지은 것처럼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자, 몇 명이야? 84억 2천 명이야? 그래, 그럼 84억 2천 권의 책을 가져와라. 내가 대신 질게. 이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예수님의 capacity, 예수님의 지시는 그 용량은 우리보다 훨씬 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100% 인간이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100% 또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고난을 다 가지고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입장 그대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금방 여호와 하나님으로 뭐 0.1초 내에 돌아갈 수 있는 고난이 있으셨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지실 때 말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책에서 쓰는 그런 식으로 무슨 은행에서 장부에 기록하듯이 그렇게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을 때 예수님이 실제로 당신 자신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다른 또 하나의 큰 차이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용량은 우리 마음속의 용량보다 너무나 큽니다. 저는 요즘에 이 문제가 제 마음의 명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명상의 주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크셨을까? 인간으로 사시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어쩌면 그렇게 크셨을까?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을까? 뻔히 어떻게 할 것을 아시면서도 신뢰해 주신 그 예수님의 도량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인간의 죄를 지실 때 마치 당신 자신이 그렇게 죄를 지신 것처럼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의 크신 용량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죄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때부터 벌써 심장이 파열될 수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 죽을 것 같으니까. 인간의 그 악한 생활들과 죄를 마음대로 편하게 짓는 생활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일생 동안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청년 때 계속해서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것이 제일 예수님께 고통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을 실제로 지기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무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 가서 그 용량이 그렇게 크신 예수님의 마음과 이 배 속에 들어있는 심장까지도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의 무게 때문에. 그래서 흘러나온 것이 피와 물입니다. 우린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로 침례받고 불로 침례받습니다. 물로 우리 죄 겉을 씻지만은 예수님의 불에 침례받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세요. 우리가 피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피를 가만히 이해하면 우리 속사람을 씻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곳도 우리를 그렇게 회개시킬 수 없으면, 이 세상의 어느 곳도 우리를 양심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피 속에는 모든 우리가 먹은 우리 음식의 영양분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한 우리의 것들과 흰빛돌에 붉은 빛돌, 모든 것들이, 뭐 헤모글로빈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약물과 심지어 산소까지도 우리의 모든 실핏줄, 모세혈관까지 전부 다 들어가서 모든 우리의 세포 속마다 다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피입니다. 피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몸에서, 어린 양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왔는데 그 피가 왜 흘러나왔는지를 우리가 알고 명상하고 깨달으면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파워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에 씻어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옷을 희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갈바리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우린 자주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갈 때, 우리 마음속이 자꾸 진리에서 떠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이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하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려는 그러한 어떤 경향이 보일 때, 우린 예수님의 피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 양심에 발라야 합니다. 여러분이세요.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뛰어넘었다는 뜻 아닙니까? Pass over. 무엇이? 심판이. 왜 그렇습니까? 피를 발랐으니까. 우린 우리 양심에 예수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피로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 그래서 깨끗하게 된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날에 능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 9장 9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것은 이 지상에 모세가 지은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 성막이죠.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었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을 끌고 오고, 그렇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했으면 소를, 송아지를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고, 또한 반구 피드기를 가져오고, 이런 모든 성소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들이 앞으로 오는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드릴 때 그것이, 그 믿음이 받아들여져서 그들이 용서받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는 잠시 이제 잠정적으로 맡겨진 것인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은 그 양심상으로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해요. 그러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무엇으로 개혁할 때? 하늘 성소로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들어가실 때, 하늘 성소에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 되실 때, 그때는 이 성소 사업이 개혁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지상 성소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소의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개혁되고 하늘 성소의 중보사업이 시작됐을 때까지 잠깐 맡겨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소, 그 당시 지상성소를 통해서 그들의 양심상으로 온전하게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성경은 말하기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가셨다고 했어요. 염소의 피와 그 다음에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로, 만약에 그냥 피로 용서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이라면 지상성소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졌어야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구속사업을 이루시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대표요, 상징이었단 말입니다. 왜 그런 피가 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백 명이 나를 위해 대신 피를 흘린다고 해도 그것은 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 속에 있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피가 우리의 영적인 생애 모든 세포세포마다 우리의 활력을 제공하고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을 주고, 그렇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세포세포마다 피가 양분을 날라다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를 명상하고 주님의 피를 깨닫고 알게 될 때 더 깊이 깊이 주님의 희생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양심의 생각이 깨끗해집니다. 우리와 의도와 소원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살려는 계획이 깨끗해집니다.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됩니다. 하늘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더 오래 있기를 원치 않게 됩니다. 주님 오신다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자, 요 다음에 있는 말씀 읽기 전에 제가 이거 한 말씀을 드리는 거 잊어버렸네요. 예수께서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성소제도, 하늘의 성막제도가 있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중보사업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성소를 말할 때 헬라어 원어의 두 가지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타 하기야, 하기여, 하기요, 하기오스. 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 하기여하고 하기여, 하기오스가 달라요. 타 하기야는 성소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칸인 성소와 두 번째 칸인 지성소를 다 포함해서 타 하기야, 거룩한 곳이라고 불러요. 그게 성소예요. 그러나 하기여, 하기오스는요, 이 하기하기요서는 이 거룩한 곳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 그래서 지성소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섞여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말은 타하기야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얘기지 직접 지성소로 가셨다는 뜻은 아닌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암송아지의 재로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했는데 옛날 그 지상성소에서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자 보세요. 어찌 너희 양심으로 우리 양심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 의도, 감정, 품성, 우리의 이 나를 구성하는, 나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씻는다. 우리의 흰옷을 예수님의 피에 씻어서 하얗게 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양심으로 우리의 생각 구조에서 우리의 감정의 구조에서 어떻게 해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생각과 행동에서. 그렇죠? 믿음과 행실이죠. 이 두 가지를 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렇게 씻은 다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줘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피에 씻는다는 흰옷으로 얼마나 간단하게 이렇게 다시 또 해석을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또 에스겔 36장에 구약에 이미 기록해 놓은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냐? 우리의 stony heart, 돌 같은 마음을 fish heart, 물고기처럼 아주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그렇게 히브리 말에는 표현했어요. 돌의 마음이 아니라 물고기 마음. 아.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까? 새 언약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오늘날 이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 언약에 살고 있는 것은 그들은 바로 피로 정결케 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고 혹시 교리를 알고 또 의식을 행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피에 그들의 마음을 적셔서 양심으로 정결케 된 경험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죄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 성경의 뜻을 그대로 직역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피 때문에 피에 기초해서 어린 양의 피에 의거하여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의 약속을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라는 믿음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그 어린 양의 피가 내 양심을 깨끗하게 씻었다. 나를 죄의 파워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어떻게 해요? 나의 말로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와 또한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 오신다, 믿어라 하는 설교의 증거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의 체험을 자기의 언어 말로 증거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예수의 피를 믿는 그의 믿음을 자기 말로 표현하고 증거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마귀를 이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들의 이 믿음의 증거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이 이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승리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이기지 않는 자는 안 돼요. 이기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죄에 대한 승리를 의미해요. 죄에 대한 승리가 없는 의인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했을 때 오는 우리의 간증은 남다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알기 이전이 아니라 안 이후에 성령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처럼 나오는 간절한 설교는 사람들을 하루에 3,000명이나 회심시켰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그런 회개 탄식을 하도록 만든 것은 그 뻔뻔스러웠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양심이 정결케 되고 성령을 받자 그는 증거의 말씀을 이겼는데 그의 증거는 예수님의 피에 의거한 증거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거절하며 진리 위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고난받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끝으로 말이죠. 의의 옷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하얗게 된 옷은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의 피에 의거해 살았고 예수의 피에 의거해 승리했는데 승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여러분 여기에 피가 소리를 지르는 것은 이건 상징이죠. 죽은 영혼들이 가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닌 것을 알죠.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알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 소리 지른다. 그것은 진짜 피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이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중세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 마지막 짐승의 표의 환란에 마지막 큰 환란이 있을 때 또 많은 순교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교자들의 숫자가 중세기에 죽임당한 그 많은 순교자들의 숫자를 다 채워서 소유가 채운 예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기를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승리의 상징이니까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너희의 친척들에게 너희의 친구들과 심지어 교우들에게 너희가 교회에서 많이 천대받고 어려움 당하고 박대를 받았지만 그러나 너희야말로 승리한 자들이다 라는 표로 그들에게 신옷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옷은 승리한 것을 상징해요.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흰옷을 입지 못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무슨 뭐 세마포 하얀 흰옷을 입고 하늘에서 다닌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뭐 하늘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 옷이 몇 벌이 필요합니까? 거긴 오염이 없어서 별로 더러워지지 않는다 해도 옷이 몇 벌 필요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얀 예수님이 입으신 그런 쉐키나 영광의 광채 흰옷을 우리가 입는 것이죠. 옛날에 죄가 없었을 때 아담과 해와는 그런 빛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 갑자기 그 흰옷이 떠났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의 옷을 입고 다닐 것입니다. 천사들도 빛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것은 의의를 상징합니다. 우리 속이 정결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속에 거룩함이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는 성품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 흰옷을 입을 것인데 흰옷을 입어야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흰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대해서 가끔 의문을 가집니다. 어떤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인가?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 승리한 자, 흰옷을 입은 자, 영원히 살기에 합당하게 된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때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도미시안 황제의 10년 핍박시대 많은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흰옷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중세기 암흑시대 동안에 죽임을 당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큰 환난을 당면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말씀을 하고 제가 마치겠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여기에 대한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특별히 그 일곱 나팔 예언을 보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예언을 화, 화, 화라고 해서 세 가지 화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화는 다른 화가 아니라 바로 타락한 기독교에 타락한 교황권을 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하멧 이슬람 교도의 군대 이제 이슬람 군대를 일으켜서 말이죠. 사막에서부터 일으켜서 치게 하셨어요. 그걸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할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군들에 의해서 아니면 또 핍박하는 교회의 군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막 도망치고 쫓기며 죽게 되었을 때 그때 갑자기 이슬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군대의 수를 돌려서 그들을 막기 위해서 가면은 살아나고 살아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슬람 군대의 공격 오스만 터키 군대의 공격 때문에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많은 죽음에서 참 모면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슬람을 일으키신 것은 아니나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서방교회에서 만든 타협된 타협되고 좀 조작된 그런 성경 사본들이 주로 있었고 동방교회 그 당시 동방교회 하면 팔레스타인과 소아시아 지방 또 오른쪽에 그 당시에 있는 뭐 박트리아 지방 이런 데서 가지고 있던 순수한 성경 사본들 그런 사본들을 이 서방 측에서 와서 다 불태우고 없애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래도 그것을 좀 가지고서 자기들 박물관에 가서 비잔틴 박물관 같은데 막 이런 데 갖다 놓고서 소장해서 우리가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올바른 성경을 번역할 수 있고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본들을 간직해 온 자들이 누군가?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용해서도 이 성경의 아주 좋은 그런 사본들을 우리를 위해서 전수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가면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건 글씨가 작으니까 이제 제가 돋보기 안경 쓴 것을 할 수 없이 보여드려야 되겠네. 여기 보면 이거는 이 코란경 가운데 이제 꾸란이에요. 꾸란. 이 코란경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장면이 있냐면 그 마지막 부분에 너희들이 마지막 시대 가면 마지막 세상이 끝나는 종말 시대에 가면 너희들이 눈여겨보아야 한 그룹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코란경에요? 모슬렘 사람들이 믿는 코란경에? Yes.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the people of the book.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때 book은 성경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이 성경 말씀의 사람들인 특별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독특한 그룹은 그들은 의롭다고 불려질 것인데 그들은 이 잘못된 일들은 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정말 의로운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리고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여기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 사람들은 이 주일 중에 끝날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제 7일입니다. 이게 주일 중에 the last day예요. 끝날이에요. 여기 볼 때 이 독특한 사람들은 주일 중에 끝날을 지키는 그룹일 것이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독특한 그룹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흥미 있습니까? 아주 흥미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이죠. 또 여기 이제 보면 그들은 잘못된 것들을 금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무엇을 포함하느냐? 우상 숭배. 여기 보면 심지어 마리아 숭배하는 것까지도 언급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담배를 피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하지 말라는, wrong, 잘못된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의로운 자들일 것인데 그들이 의로운데 그들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들일 것이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두 계명의 강령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서 마리아의 아들 되게 하시고 또 이 법, 율법을 확증하고 또 온전케 하고 또 복음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를 먼저 보내셨다. 이런 말씀까지 코란경 이 어떤 부분에 기록된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이제 하나님 말할 때 알라신, 알라, 알라라고 표현됐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entire submission to Allah of their whole soul. 그들의 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한 자들일 것이다. 알라 신에게 굴복한 자들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 두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이 예수가 곧 다시 온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을 사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정한 그룹을 눈여겨보아라. 이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제가 옛날에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말씀드렸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혹시 앞으로 어려울 때, 환란이 올 때 혹시 이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지 모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도 큰 핍박들이 있을 때, 아니 핍박이라는 것보다 이 모슬렘 군대가 각 마을들에 쳐들어와서 말이죠. 사람들을 코란이냐 칼이냐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고 막 불태우게 할 때 그때 이 이슬람 군대들에게 이 장군들이 명령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들의 과실나무는 건드리지 말아라. 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다치지 마라. 또 가축들 죽이지 말아라. 두 번째, 제 7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죽이지 말아라. 그러한 명령이 옛날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이시여.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도 얘기하기를 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 것이다. 의로운 사람들 것이다.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우리 옷을 씻어서 희게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를 많이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드디어 우리 마음 가운데 도무지 악과 함께할 수 없어요. 도무지 마귀의 제안과 제시에 협력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옷을 희게 하는 능력이, 그래서 피에 씻어 하얗게 된 옷을 입고 다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에 피에 씻어 우리의 성품을 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들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디에 무엇으로 씻어도 정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갑니다. 생각하고 또 곱씹어 보고 우리가 명상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피가 우리의 양심을 씻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의롭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